예, 예레미가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20분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오늘은 좀 내용이 길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예레미가 제가 그 얘기하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맞습니다. 예,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찬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 상 우리가 좀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뭐 레위기 뭐 이런 말씀 들어가면은 좀 눈이 이렇게 감기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하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재미도 있고 저는 이제 창세기에 그 요셉 얘기 나오면 매일 읽어도 그거를 매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참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사무엘상도 보면은 이제 사무엘부터 이제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할수 있는 이제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제 얘기부터 하고 다윗에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사울 다윗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무엘상 이 5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혹시 이제 아시겠지만 한번 더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배경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시점.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그렇죠. 죽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제 거의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4장, 5장 이렇게 6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시작한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이제 아직 이제 사무엘이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4장의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기 4장에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고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이제 사사들이 재판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예,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죠. 예, 블레셋이 먼저 이제 이깁니다. 그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약 4,000명가량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요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뒤의 내용하고 같이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3절에, 이들이 이제 패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4장 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진 이유, 자기들이 이 싸움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 그랬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법을 강구한 게 뭐냐면 이 다음 전쟁에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좀 우리 가져와서 전쟁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좀 싸워보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궤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다시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딱 전쟁의 그 진영이죠. 그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이 있고 블레셋 군이 있고 이제 싸우기 전에 예, 이 이스라엘 그 군대 진영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예, 와 이제는 이겼다.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니네 이제 끝장났어. 이제 블레셋 니네들 이제 내일이면 니네들 끝장났다. 이제 이러고 막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너무 두려운 거죠. 왜 그러냐? 저쪽에서 왜는 함성이 지난번에만 해도 4,000명 죽고 나서 기가 팍 꺾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상하게 해줬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정보를 딱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진영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궤냐? 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궤 안에 역사하신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온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또 하나님의 궤와도 관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블레셋이 막 두려워함에 좀 빠졌었는데, 근데 전쟁을 했죠,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딱 요거 딱 읽을 때 우리 생각이, 그 뒤에 거 아는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긴다고 다 알지만, 요거 읽기 전엔 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이길 거야. 이 생각 우리 마음 안에도 다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참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 됐을 때 얼마나 참 참남했을까? 굉장히 참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는 얘기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예, 참 비참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해산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가봇. 예,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블레셋으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가서 이것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 다곤이라는 신, 그 신의 그 신상 옆에다가 이것을 뒀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곤이 어떤 신인지 아세요? 이제 물고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그 고대 유적들 이렇게 이제 서적들 이렇게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물고기의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제사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섬겼던 그 다곤이라는 그 신, 그 신상 옆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놔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이 다곤 신전, 자기들이 모신 그 신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소중하게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무슨 그냥 이렇게 또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또 이게 무슨 일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잘 있는지 어쨌든 살펴보고자 해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어떻게 됐었어요? 잘 있었죠? 하나님의 궤는 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곤이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얼굴을 바닥에다가 철폭하고 그러고 이 다곤 신이 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블레셋이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거? 어제 누가 들어와서 이거 누가 건드렸나? 예. 여러분, 그 다곤신이요. 예, 그 신상을 보면 재밌습니다. 예, 이 다곤신이 신상이 밑에가 물고기의 형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인어공주가 아니라 인어왕자예요. 그래갖고 밑에가 비늘이 있는 위에는 남자인 그런 이제 신상이 이제 다곤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여러분 그 인어공주가 똑바로 서 있나요? 아니죠. 이렇게 비스듬히. 그 다곤 신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딱 들어가갖고, 어? 이게 좀 약간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누가 건드렸나? 그래서 넘어졌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다곤 신을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이 돼서, 하나님에게가 잘 있는지, 다곤 신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개가 잘 있는지 아마 염려해서 또 들어갔겠죠. 가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개는 잘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곤 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는 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철퍼덕 하면서, 예. 머리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예. 몸뚱이만 남은 채, 예. 아주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에이, 우연이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마 요 정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블레셋이 그렇게 크게 의심을 안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5장, 우리가 읽었던 5장의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 이 블레셋 족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들 안에 이제 몸에 보이지 않는, 예, 몸의 은밀한 부분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종기가 나면은 이제 가렵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종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종기라는 것은 이제 살이 이렇게 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밀한 부위에가 이제, 종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엔 살살 긁다가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지면, 이게 이 종기는요, 심하면은 그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썩게 만들고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생긴 이 종기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지역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 안에 나타난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쳐서 멸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이에 심하게 임하는 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한번 넘어졌을 때는 그 다곤이 넘어졌을 때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 넘어지고 몸뚱이밖에 안 남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종기로 인해서 심한 이런 종기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궤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엔 그것이 하나님의 궤하고 연관이 있다라고는 아마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참 이때 이 재앙이라는 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마 그 아스돗 전체가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다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리고 전염병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엄중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족속들은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 이렇게 이 다곤신도 넘어뜨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종기를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궤라는 거 이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좀 두려워하고 또 좀 뭐랄까 이런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좀 이렇게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궤하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일치시켜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즉시로 이것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혹시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이것을 아스돗에서 다른 지역에 옮겨봅니다. 예, 다른 지역에 옮겨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다음에 가는 순서가 5장에 나옵니다. 가드로 가죠. 예. 그래서 이제 가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한편으로는 에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가드로 가니까,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종기가 어디, 이제 어느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스돗에 있을 때는 아스돗만 그랬는데, 이게 가드에 오니까 가드가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쯤 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에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에이, 이거 하나님이 이게 또 뭐 때때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뭐 일이 좀 잘 되거나 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그런 면으로 해서 하나님과 연관적으로 생각하다가도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블레셋 또 가드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것을 옮깁니다. 예, 다른 지역에 옮기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예, 아스돗에서 가드, 그 다음에 가드 다음에 어디였나요? 예? 에그론. 예. 에그론하고 에그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에그론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에그론에서도 또 이제 이, 종기가, 이제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이제 종기가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예,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이쯤 되면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그 이 족속에게 볼 때는 사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큰 재앙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개가 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12절 그 5장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종기로 치심해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계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낼 것을 이제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블레셋의 장로들하고 모여서, 영주들하고 모여서 이제 이 논의를 하고 다시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범법 업무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하나님의 이러한 그 재앙이 이 블레셋 가운데 임했을 때, 참 이것이 블레셋에게는 참 뭐라고 할까, 재앙, 한편으로는 재앙이었죠. 재앙이었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좀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그 한 민족을 너무너무 미워하셔서 이들을 정말 멸하기로 하셨다면 그냥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론 전쟁을 통해서 그 궤가 그들에게 왔지만, 블레셋에게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신들의 죄를 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좀 깨닫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재앙들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요 놈들 잘됐다. 거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다 들을 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정보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 니네들이 어디 언감생신 하나님에게 뺏어가갖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 요 놈들아. 니네들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길을 뺏어갔는데 잘 될 것 같았냐? 봐라. 하나님의 손이 임해갖고 다곤신도 넘어지고 거기다 몸뚱이만 남고 거기다가 종기로 그냥 니네들 다 싹 쓸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소했을까요? 아이고 잘 됐다.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진짜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마음 아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소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마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니네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아마 좀 고소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만천하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나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블레셋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이 재앙을 보면서도 블레셋은 이거는 그냥 별일 아니야. 그냥 뭐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그냥 일반 신들 중에 하나일 거야.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블레셋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블레셋이 이렇게 정말 패역함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블레셋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사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랬다면, 이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개가 만약에 블레셋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블레셋이, 쟤네들은 저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재앙을 받잖아, 우리 하나님 믿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유,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개도 뺏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은 원래는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람 보통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그런 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손길이 임해서 블레셋 안에 이렇게 역사했는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블레셋 자체에게도 사실 블레셋 자체가 패역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저는 이스라엘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심각한 그런 상태에도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상태 그 당시 상태가 어땠냐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만 해도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이 열 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이 이 참 두려움이 대상이었어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민족, 저 이 민족이 이 가나안을 와서 싹 쓸어버리는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기본 족속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와서 막 거짓말로 해갖고 화친도 맺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창녀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하늘과 땅 아래 다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 소문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는 이 상황을 보니까 별로 하나님 두렵지가 않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곤신이 넘어지든 종기가 돌든 자기들이 죽게 되든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임해도 별로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데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변의 민족들이 모두가 다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 섬겼느냐. 이들은 제사장도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어요.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형식적인 건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이것은 이웃 민족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이러한 교훈을 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블레셋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놀라운,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재앙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있었죠. 정말 뭐 태풍도 그렇고 뭐 지진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그런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으키시는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천재지변이나 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재앙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이 패역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내버려 두고 믿지 않는 사람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 물론 이것이 재앙이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패역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책임이느냐? 저는 이것이 또한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전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죠. 또 지금 시대는 간증을 잃어버린 세대,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 앞에서 간증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대는 간증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간증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면,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간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됨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나오지만 영적인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이것이 오늘날의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에서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동일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에이 거봐, 니네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손가락질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유업이 없는, 상급이 없는 그런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천지가 요동하는 일이 있어도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고 오히려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길 것 같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끝이 뒤에가 너무 짧죠? 우리가 오늘 이 만찬에 임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만찬을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찬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만찬에 임하는 우리 자신들의 상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형식으로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만찬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그냥 형식을 그냥 취하는 그런 만찬을 매달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만찬에 임할 때 이러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달 하는 이 만찬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좋은 간증을 갖고 또 우리가 이 만찬을 임할 때도 우리의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늘 우리가 간증을 세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